오늘은 사무엘하 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서 통합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비밀 정상 회담에 참석했던 이 아브넬이 요압의 간계로 인해서 다윗의 진영에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31절에서 39절까지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다윗의 후속 조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성의를 다해서 장사를 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라고 정말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그의 명성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죽음을 당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애도하기 위해서 해지기 전까지 금식하면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아브넬의 죽음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진심이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은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라고 사무엘서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39절, 4장 바로 앞에 있는 절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3장 39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아이파요, 아들이 사람을
요압과 아비새, 스루야의 아들들에 대한 제어가 힘들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리더인 다윗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권에 의지하고 있고 그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다윗왕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요압은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 없이 무례하게 정상회담에 참석한 대표 아브넬을 죽이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왕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요압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고백하기를 오늘 자신이 약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다윗은 아직 유다지파만의 왕으로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 못하였고 또 여전히 적대 세력인 이스보셋 정권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음을 염두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아브넬 살해 사건을 보고받자마자 요압을 원래는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뜻을 따르지 못한 부하를 원래는 처단을 해야 되는데 제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요압이 지닌 강력한 세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를 처벌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유다지파의 내분에 대해서 또 염두에 뒀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합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 요압의 힘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요압을 당장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들 때문에 다윗은 요압 처벌을 일시적으로 유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압에 대한 분노를 거두지 않고 그는 다윗은 속으로 요압에 대한 복수심에 칼을 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왕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계속 저질러왔던 요압을 처형하도록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의 군대장관에 의해서 요압이 자신이 아브넬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약한 자들의 그 행위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 습관적인 악과 죄로 인하여 그 삶이 무너져 있는 인생들은 그러한 삶에 대한 그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과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황금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4장에서는 사울집 최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보셋 왕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아브넬이 피살당하여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어지고 큰 충격을 받아 힘이 빠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한 사람이 당하게 되는 처지가 무엇인지를 이스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들은 온 이스라엘이 당황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가문의 최후의 사람인 이스보셋 왕은 힘이 빠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점점 약해져가는 사울의 가문이 이제 몰락의 순간에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4장 4절의 말씀에 사울왕가의 마지막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인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을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죽은 것이죠. 이때 므비보셋을 안고 있던 유모가 달려가다가 아마 블레셋 군대가 계속해서 쳐들어오니까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떨어뜨려서 그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지금쯤 나이가 이때쯤 이제 사무엘하 4장의 시점에서는 나이가 한 12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장애를 지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하지 않는 흠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왕의 가문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사무엘서 기자는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울왕가의 몰락을 상징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바아나와 레갑이었습니다. 이들은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 왕을 암살하고 그 목을 뱀으로써 사울왕가는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목을 또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지고 오죠. 사울의 집에는 이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집이 완전히 몰락해버렸다라는 선언은 한편으로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릴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무엘하 5장에 가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면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좌에 드디어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서에서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사무엘상을 읽을 때와 사무엘하를 읽을 때가 느낌이 참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다윗의 스토리를 읽을 때는 비록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고 그가 고난 중에 있지만 때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입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점점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하에 들어와서 이제 초반부이긴 하지만 이를 읽을 때 참 약간 좀 재미없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제 다윗이 공식적인 왕으로 등극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이런 시점에 대단히 본문의 말씀들이 불편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어렵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뭐 사무엘하와 사무엘상을 읽을 때 좀 느낌이 똑같습니까? 다르십니까? 예. 물론 다윗의 신분이 격상되죠.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왕위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가 더 높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잘 생각해 보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이것은 다윗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윗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초반부의 개인적인 야망과 권력투쟁을 위해서 음모와 술수가 끊이지 않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정치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배신을 때리고 음모를 꾸미고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고 작당을 하고 이러한 겉모술수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되고 다윗은 아브넬을 살해한 자신의 신복 요압을 저주하고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과 자신이 관계가 없음을 그 오해를 또한 불식시키고 또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 역시 자신의 군 지휘관들에 의해 살해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 왕이 되었고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이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길랏 야베스 거민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안전을 약속하면서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내었다라면 다윗의 주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곤란한 중에서도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왕권을 획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데 이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번에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들 바하네와 레갑이 이렇게 이스보셋 왕의 그 머리를 가지고 왔을 때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처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속적인 권력의 투쟁과 욕망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러한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과 선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왕권을 받은 자로서 점점 더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주변의 흐름은 자기들 나름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욕망을 드러내고 또 스스로 자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하고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는 가치관대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공고함과 어려움을 느끼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윗과 같이 뭘 선택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가치를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역사가 선언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사사로운 야심이나 욕심 또 고집으로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들은 모두 하나님의 눈밖에 나 있으며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화무 12롱이라고 하죠. 권불 10년이라고 하죠.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10년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서의 저자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 왕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다윗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다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받은 번영과 축복을 알고 있으며 다윗의 계보를 잇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 사람의 선택의 잘잘못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인생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능력이 막강해 보여서 우리가 아무런 무능한 자처럼 보이고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셔서 다윗이 고난 중에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이 축복된 한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